네, 여러분, 오늘 그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지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기대를 가져주시고 그러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좀 쉬셨다가 내려오셨어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뭐 수영장 왔다 갔다 하고 활기 있게 움직여지던데. 저희가 이제 수련회 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해는 또 어떻게 좀 새롭게 또 부족한 것들을 또 어떻게 좀 메꿔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늘 이제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순서상에 지난 수련회와는 좀 다른 이렇게 진행들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순서 일정표를 좀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특징적이고 좀 대표적인 순서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양 이틀간에 순서가 잡혀져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께 그 사전에 좀 공지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쩔 때는 또 좀 흘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늘과 양 이틀 동안에 이렇게 약간의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다루게 되는 내용 이렇게 주제를 좀 어느 정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 얘기가 늘 이틀에 걸쳐서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첫날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공개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께도 질문도 해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저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이렇게 여쭤보면 참 그렇게 그 독특한 과정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감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누시게 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누시고 또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주실 거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가 조금은 이제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첫날 담임 목사님과 대화라는 이 참 특별한 순서들을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목사님 모시고 오늘 첫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시작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이제 준비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청자들이 좀 많아서 내용도 좀 줄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미리는 신청 못해도 누군가 말꼬를 좀 트면 아 저런 부분에선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야기 나누실 부분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내일 이 순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순서들을 마련하게 된 그런 배경과 또 이 순서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겠는가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먼저 좀 시작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보다 큰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들과 허락하신 믿음들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특권들 알게 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의지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생기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사실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뭘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왜 하필 날 찾아오셨는가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새신자 환영회를 하니까 전부 저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더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생 제가 요구하는 대답을 잘하면서 별로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해서 막 악을 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서울교회에서부터 오신 교인들이 아직 있으실 텐데 1982년 9월에 9월 중순쯤 제가 홍정길 목사님께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홍정길 목사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눈물이 많이 나요. 그거 아세요? 눈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그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저를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를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저도 홍정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미국에 잠깐 유학 갔다 와서 처가살이하고 놀고 있을 때에 제 아내의 고등부 시절 전도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제 처지를 보고 홍정일 목사님과 가까우시니까 저를 추천을 했고 홍정일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의 추천 하나만으로 저를 그냥 부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 감격과 활기에 차 있을 때인데 저는 그걸로는 답이 좀 안 됐어요. 거기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일 마지막 날 강의까지 이어서 제가 연속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또 마지막 강의 결론을 낼 텐데 어쨌든 저는 기독교가 지금 한국교회가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보다 더 답이 있어야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못 안 찾아지고 다른 분들은 다 답을 찾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난 그걸로 답이 안 된다라는 막 아우성밖에 칠 줄 모를 때 홍 목사님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부임한 첫날 홍정길 목사님이 갑자기 오후 설교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입다라는 사사기의 사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좋은 교회 그때 남서울교회 한참 이름이 나고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미래의 답으로 보이는 모두가 지켜보는 교회에 잘 부름받아가고 그 교회를 아주 묵사발을 했어요. 홍 목사님과 함께 싸잡아서 홍입다 뭐 이래가면서 임꺽정 같은 분 어쩌고 해갖고 모두가 경악을 한 설교를 했어요. 정말 철없을 때고 절실한데 답은 안 나오고 그 막 그러면 성질밖에 부릴 줄 모르게 되더라고요. 제일 고마웠던 게 그때 사회를 홍정길 목사님이 보셨는데 제가 설교하고 옆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막 홍꼭정이 어쩌고 막 뭐 잘난 척들 하지 마라 막 웃으셨어요. 교우들이 전부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고함 지르고 악 쓰는 거를 진실한 사람이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사실은 서로 은혜로운 착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있는 동안에 마음의 이 아우성에 어쨌든 부정적인 거칠고 사나운 칼을 놓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남서울교회와 홍종일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냐, 인류와 역사를 담아내기에 충분하다면 그 왜 한국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할까, 누구 잘못일까, 뭘 놓쳤을까, 이것이 평생 제 숙제거리로 남아서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으셨다시피 성경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알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한번 따라가보자, 그러니까 제 설교가 된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강해 설교, 연속 설교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내가 아직 내가 구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면 성경에는 있는데 아직 못 풀어낸 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못 놓겠고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항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찾아 들어가자 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들었던 설교들, 복음서도 하고 신약 서신서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밀림을 뚫고 가듯이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 속에 개인적인 질문과 불만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막 배어 나오는데 저로서는 제 숙제를 하고 있고 제 고민에 쌓여 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거기가 사실은 한번 물어봐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저는 아우성을 쳤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제가 간 길을 제가 놓친 것,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남은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우성만 치다가 끝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나이와 책임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하던 수련회는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너무 개인적인 관계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성도들끼리 교제 많이 하시라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수련회의 핵심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걸 내가 빨리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왜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좋은 교회들 다 놔두고 제가 그 제 숙제를 하느라고 목회자로서는 결함이 많거든요. 다 돌아보는 것, 곁을 주는 것 이런 거 다 못했는데 뭐 때문에 아직도 저희 교회에 남아 계시는지 일단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가 놓친 것을 볼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하고 그 문제로 실마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진단하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온 이유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진단과 분석은 있습니다.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거나 제가 한 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대한 반응을 주시면 물꼬를 터주시면 이야기를 그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실 때 여러분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혹시 권민표 성도님 오셨습니까? 권민표 성도님. 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서로 조금 나누실 부분 혹시 목사님께 질문하실 내용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편안하게 예.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가지신 내용 나누시고 싶은 부분하고 이제 목사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 그걸 좀 같이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표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 거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이제 좀 교회 뭐 분열이 있어서 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막 서로 이제 막 다툼이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랬었던 상황에서 이제 뭐 선배가 교회를 좀 추천하게 돼서 이제 이쪽 교회 한 2년 전부터 그냥 교회 주일만 예배만 좀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제 뭐 구원의 감격으로 막 이렇게 가슴이 좀 뜨겁게 살다가 이제 뭐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목사님께 좀 많은 깨달음 좀 주셨던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공감하게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서 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떨려가지고 말을
예예. 예. 아니 근데 전혀 뭐 떨린 것 같지 않고요. 예, 감사하고. 그러니까 좋으셨네요. 그죠? 저에게 오셔서 특별히
이제 뭐 특별히 예예. 예, 제가 항상 부담을 가졌던 게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주어진 역할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려라.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충분히 이렇게 느끼고 살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위로 받고 뭐 그렇다고 이제 막 제가 뭐 열심히 살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부분들은 이제 참 좋으셨는데 또 들으시면서 또 어떤 거는 목사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히
그냥 무조건 좋으셨군요.
아니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뭐 해라 뭐 해야 한다 뭐 해야만 한다 이어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보다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답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 자극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예배 때마다 이제 가끔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조금 더 나누실 부분들은 없으시고
목사님 저 청년 시절 때 마음속에서 네.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많이 들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진짜 청년의 때는 어떠셨나 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지금 결혼해서
네,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와 계십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들 겪는 그런 방황기 속에서 이제 교회 소개를 받으셨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좋으셨다 그러시고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이 청년 시절의 고민들, 목사님 어떤 고민들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셨어요. 목사님 답변을 좀 들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선은 이렇게 앉아서 해야만 될 만큼 건강이 나쁩니다. 작년부터 올해 이르는 1년 동안이 여태껏 늙어온 거를 능가하게 한 해 동안에 늙고 속은 익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기 어땠냐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딱 해침치라는 거 한심했습니다. 그 말 이해하실 텐데요. 청년기는 한심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놀고 여유가 없으면 괜히 고민하고 답은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쫓아가도 찾을 데도 없고 진지하게 끝까지 고민할 실력도 없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고민이라는 것으로 책임 회피하고 여유가 주어지면 방황하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만이 아는 얘기로 은혜와 기적으로 왔습니다. 그 짤막짤막하게 하는 고민들 제대로 이어서 하지 못한 고민들이지만 그 고민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였습니다. 그 한심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제일 큰 몫을 한 거죠.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제 책임과 능력 아래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보다 큽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면 된다가 됐거든요. 하면 된다가 그건 언제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된다는 건 우리 마지막 날 확인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의 법칙입니다. 못해도 되게 해준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걸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가 진단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해지는데요. 저를 찾아오실 때 또는 우리가 크게 저희 교회라는 그 특징이 부정적인 이유가 훨씬 많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라는 것은 교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것들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기복적이다. 그러니까 삶의 깊이는 없고 우리 이제 비난하면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죽어서 천당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기대를 가지는 것 너무 이런 유치하다 하는 것이 제 안에 있었던 반발이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가면 윤리와 상식마저 없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에 대한 이해나 책임이 유치하고 원색적일 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반지성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와 상식도 없는 그런 한국 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보편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반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식해지거나 무모해지거나 말하자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거나 또는 소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얼만큼 수준이 낮고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불만이었죠. 우리 크게 가면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함께 만든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남아있느냐 하면 아직도 옛날같이 해달라고들 그럽니다. 그 옛날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막 악썼던 거 홍종길 목사님 앞에서 홍국정이 전란척 말라고 한 그걸 무례하고 거칠고 처절하기만 했던 걸 해달라 그러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나 저희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겁니다. 받은 상처, 반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건 지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문제는 얼마나 저한테 놀라운 문제냐면요. 바로 한 몇 주 전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저를 찾아왔었는데요. 제 책 보고 또 제 설교 듣고 간신히 버텨왔다. 젊은 시절의 신앙만이 아니라 지금 선교사로서 현지에서도 자기는 외톨이고 제 설교 테이프 갖고 듣는 걸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도 옛날 테이프 듣냐니까 옛날 거 듣는데요. 요한복음 언제 한 거냐면요. 우리 개척교회 제일 처음에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때 뭐 말도 안 되게 거칠게 할 때요. 아글아글 쓰고. 근데 아니 그건 제발 이제 판매 금지 내지 뭐라 그러죠? 그 옛날 우리 뭐 노래 금지 시킨 거 같지. 그 금지곡이다. 난 이제 창피하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받은 건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은혜 받게 설교한 거 아니라고요. 제 아우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외롭고 다른 길을 가고 싶고 보통 하는 것 같고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하고 견디게 하셨는가는 그건 제가 의도하거나 제가 한 실력과 사실 무관한 문제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하나같이 이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책을 읽고 와서 몇 년 들어보다가 안돼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는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 아니면 이건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정정을 교정을 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얘기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와서 제 신앙의 중요한 위기를 목사님 때문에 넘겼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도 목사님 해결해 주십시오는 안 됩니다. 저한테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입니다만은 그건 이 중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남포교회로 박영선 목사 그러지 말고 물론 그 말이 우리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을 그 생각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정하고 싶은 것이 이 시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진행시켜 놓으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가지시는 공감이나 또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야 얘기가 더 깊어지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잘 누구를 잘 격려하셔서 물꼬를 트십시오.
아, 중요하게는요 지금 새로운 또 질문자를 세우는 일도 급한데요. 차량 2988 차량 2988 소유자분 계십니까? 미등이 원활하게 켜져 있어가지고 방전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거 나가셔서 잘 끄고 들어오셔서 한번 또 발제자로 한번 쓰시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차량 2988 미등이 좀 켜져 있다고 알려주시네요. 네. 우리 권민표 성도님 나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누실 때 아우 저 자리에 나가면 얼마나 떨릴까 그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아유 나도 평소에 목사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 드셨어요? 전자가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을까요? 아 그래요? 전혀 떨리지 않는 자리고요. 그 사실은 그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거는 또 어떨 때는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기회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편안하게 목사님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나눌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있으시면 저희 신청자분이 한 분 더 계셨었는데 지금 손 드신 거죠? 네네. 예, 우리 집사님 잠시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네, 네, 예. 네, 이쪽 편으로 돌아서 이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조 집사님, 그냥 이쪽 앞쪽으로 좀 이렇게 오실까요? 예. 아니 그 무대에 아무래도 올라서시면 많이 긴장되실 것 같다고 그러셔서요 마이크를 한층 내렸습니다. 네,
이것이 편합니다.
예예 예. 우리 집사님 개인 소개 잠시 좀 해주시고요. 네, 같이 좀 나눠주실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도 앞에 왔던 성도님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그런 케이스로 남포교회 오게 됐고 한 10여 년, 10년, 등록한 지 한 10년 좀 더 됐고 뭐 다니기 시작한 지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딱 되면은 저보다 다 연배가 다 위시지 않습니까? 좀 장년부에 소속돼 있고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남포교회에 와서 사실 처음 설교, 이렇게 방송 설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바깥에서 들은 거하고 너무 막 이렇게 충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등록하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이제 위치가 됐는데 그게 진짜 사실 감사드리긴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도 지금 목사님 그 서서하기가 힘드시고 앉아서 해줄 정도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 그러는데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목사님하고 같은 뭐 부서에서 뭐 활동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설교 들은 것만 갖고 하고 나머지 이제 활동들이나 다른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주로 활동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제일 이제 걱정되고 겁나고 불안한 부분은요 남포교회에서 나이 드신 여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좀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시면. 어떻게 될지 잘 감이 잘, 이렇게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제 동년배들한테도 의논을 많이 했었고, 근데도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감을 잡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목사님이랑 동년배로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축복받으신 분들 같고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저희는 아직 좀 타고 앞으로 교회 생활 계속하면서 성도로서 좀 제대로 더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뒤로 좀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지침이랄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그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 우리 누구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셨어야 될 얘기를 장년부에서 나와서 하니까 이제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이 기회에 제가 아주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의 유일한 약점은 건강이 나쁘다는 거 하고 너무 똑똑하다는 거. 이게 제 유일한 약점입니다. 아까 이제 그 홍정길 목사님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자면 구원받은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그 얘기에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홍정길 목사님이 저를 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서울교회가 저를 기른 게 아니고 저는 혼자 저 독도 같은 데서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서울교회에 와보니까 남서울교회가 홍정길 목사님 이후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말하자면 홍 목사님이 닦아놓은 길에서 제가 춤을 췄거든요. 아, 여러분 그 같이 경험하신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83년 7월부터 84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홍 목사님 안식년 가 있는 동안 제가 아침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가 홍종일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박영선 목사 교회같이 됐습니다. 저는 뭐 책임도 없고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성질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김인수 장로님이란 분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살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도 제가 아우성을 치니까 돌아보면 김인수 장로님은 이제 저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있으시니까 제가 빨리 그 고비를 넘기기를 기도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게 빨리 넘어오지 않고 길어서 말하자면 다수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수의 영혼들에게 위로와 또는 그 실마리를 줬다 생각하면 제가 갈등과 고민을 오래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누구를 길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선가 누구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왜 자주 하느냐 하면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넌 아픈 사람이다. 너 얼마 못한다. 네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저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 또 하나의 이제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날뛰지 않는다는 거,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자꾸 그걸 저한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혹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무책임하게 아프다, 금방 죽을지 모른다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 그건 이 배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우리가 아는 사람 속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우심 속에 어디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대교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이제 소위 유명한 교회 혹은 성공한 교회는 그 성공과 그 만족을 연장선상에서 세대교체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쉽게 한경직 목사님 그 세대교체도 또 다른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그럼 세대교체 그러면 그를 김창인 목사님을 잊는 또 젊은 김창인 목사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는 다 세대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세대가 가지는 신앙적인 책임과 특징과 그 다음 세대가 가지는 신앙적인 책임과 특징은 말하자면 좀 다릅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유명하면 계속 유명하게 연결이 되고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공한 세대교체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연결되면 답니다. 신앙 고백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살던 신앙적인 삶을 내 자손에게 물려줬으면 그 앞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겁니다. 뒷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뒷세대의 몫입니다. 전에 설교 중에 제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만 담임 목사의 시대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는 나이와 문화, 시대적 배경과 이해가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법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 나이 이 또래의 이제 어른들이 저랑 25년을 혹은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 시대의 신앙 증거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30년이면 뭐 거반, 절반 정도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합치면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와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책임이 끝납니다. 그것을 본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지느냐는 자기들 몫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사기 2장에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가 지나가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을 그 설교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권위적이고 너무 경직되게 후손들을 몰아붙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단절이 되는데 그 단절은 전체 구약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는 이해는 다음 세대가 반발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거를 전혀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 무관한 시대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교육하는 일에는 목숨을 걷는 민족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특강을 하면 지난번에 같이 그 백 교수님 같은 우리 시대에 고생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생하여 이 나라를 먹고 살게 만든 그때의 진심과 희생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우리 시대가 배고픔 속에서 영적 갈증을 느꼈다면 우리 자손들은 배부른데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았느냐를 예수 믿고 살았더니 배부르게 해줬더라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우리 후손들 앞에서 하는 이제 설교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나오신 조 집사님과 이런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무슨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언젠간 그 내용을 설교에 또 할 겁니다만은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고 편협해서 나 반발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무책임하고 방임한 것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 집사님과 그 후에 40대, 30대, 20대의 지금 젊은 세대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드시고, 아니면 없으면 당사자가 하시고, 저는 그 후자였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 듣다 성질 나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기 세대밖에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후손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자기 시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군가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모세를 얘기하면 모세가 왕자로 컸으나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모세를 놓고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쪽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자면 모세가 자기네 편 드는 게 뭔지를 몰랐을 테고 또 하루 성질내고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여태껏 400년을 그래왔던 것 같이 끝이 없는 인고의 세월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느닷없이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세는 80년을 준비돼서 등장하는 것이요. 그 80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느 400년과 구별되지 않는 80년이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모세가 온다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큰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하심이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러니까 60 이제 전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이 시대를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교계를 걱정하고 후손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낙관적인 배경을 까셔야 됩니다. 난 모른다. 우린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천국 간다. 빠이빠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린 우리 일 했습니다. 우린 반발도 하고 절망도 하고 부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나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절망을 충분히 담아내시는 하나님이다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그 증언을 해야 됩니다. 조 집사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답입니다. 우리한테 다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른 되신 우리 어른들은 우린 뭐 우린 이제 됐습니다. 저도 그 배짱입니다. 한 교회에서 25년 한 사람 몇 없습니다. 거기다 제 성격에는 이건 기적이죠. 이건 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와준 거거든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있는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죠. 참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이제 기적과 같은 과정 잠시 말씀 드렸는데요. 목사님의 기적과 같은 과정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또 이렇게 오늘 조금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근데 꼭 오늘 그 주제에 또 너무 이렇게 제한받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내일 주제는 내일 주제대로 또 따로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참 나에게 이렇게 남포교회로 연결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속에서의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기적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또 다른 면에서 있으시면 또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또 다른 분이 또 지금 이 대화들을 나누시고 목사님께 조금 질문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즐거운 기쁨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저 뒤에. 예.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마이크 해 주시고요. 네. 조금 낮춰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장년부 김은숙 집사입니다. 네. 좀 전에 조용민 집사님께서요, 앞으로 목사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부에 있고, 뭐, 유치부라든지, 떨려. 떨리는데, 목사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 교회에 왔는데요. 모태신앙이었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왔을 때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저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죄책감 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맡기면서 저희가, 결혼을 막 했을 때, 같이 결혼했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고, 한 부류는 떠나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들 때문에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나 보면, 무슨 영어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름대로 다 갔던 데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교회가 한 군데는 아니고요. 다양했는데 그런 데가 특징이 뭐였냐면 주일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남포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도 젊은 때 해왔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조금 너무 미지근하다라든지 뜨겁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절반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제 아까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일학교에 관해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석 목사님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자라나는 지금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저희 주일학교의 모습들에 대해서 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해 전인데 이제 뉴욕에 갔더니 저랑 고등부 시절을 같이 지냈던 그 후배가 브라질 이민을 갔었는데 뉴욕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너 브라질 이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뉴욕에 와 있냐? 그게 뭐 나쁘더냐? 브라질이 최고랍니다. 왜 최고냐? 나라가 크고 생산 자원이 풍부하고 인종차별이 없고 감정적이랍니다. 그렇게 따뜻하답니다. 근데 왜 왔냐? 애들이 그렇게 사는 꼴은 볼 수가 없었답니다. 먹을 거 있고, 감정이 풍부하고, 매일 놀고 잘 산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지는 배짱은 이겁니다. 사람의 훌륭함과 행복은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정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차별이 심하죠. 경쟁 사회가 됐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넉넉하게 기르는 집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죠? 그것이 자녀들의 평생에 스스로를 늘 경쟁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점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얼만큼 이런 표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인생을 살고 있냐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빈정거립니다.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랬어, 재밌었겠다, 이야, 이렇게 한. 그 왜 그런지 알아? 우린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한 얘기를 채점을 해서 주고 내가 정리를 해서 줘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쭉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 돌아와서 너무 낙심이 돼요. 아, 그거 마찬가지. 이야, 맛있었겠다는. 너 그거 많이 먹으면, 그거 하여튼 납부된다, 너. 우린 이게 대화법이 됐는데, 내가 사실 우리 애들에게 잘못해줘서 후회되는 것, 이제 늙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 무조건 가만히 있기로 한 겁니다. 무책임한 표현이죠. 넉넉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벌써 이미 한국 사회에서 커서 시집장가 갔으니까 말들이 짜증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난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것 같은 거, 차별화돼서 확인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난 보기에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로 따지면 주일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밤낮 이제 담임 선생님들 보고, 야, 저거 공부 착착 해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못 참고 가신 거죠. 가서 프로그램 좋은 데서 신앙 교육 시키는 것, 뭐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애들이 클 때 분위기 보고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위기에서 자기가 컸는가, 넉넉함 속에서 컸는가, 이 각박함 속에서 컸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예를 들면 어떤 부서는 굉장히 인원이 많고 어떤 부서는 또 뜻밖의 인원이 적어서 그 적지 않이 그 담당 교육자가 그 소가리를 합니다.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참석하는 사람이 적냐? 그럴 때 이제 제가 해주는 답이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다른 데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지 않고 딴 데 와서 일하는 법이다. 우리 교회 나중에 네가 기른 훌륭한 사람이 이 교회의 내일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다 노는 애들 키워놓고 다른 데서 훌륭하게 키우네 나중에 자가다가 우리 교회에 일시키면 된다. 이게 제 배짱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가 정확하고 뭐라 할까요, 이렇게 열심인 것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반대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채찍질하고 쉬지 못하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게 그래요. 시간 전에 나가서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5시에 약속했으면 5시 10분 전에 가서 10분을 기다려서 5시가 되면 와버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그러지 말고 5시에 나가서 5시 10분까지 기다려줘.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도 저는 제 시간 되면 시작하자 주입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맞춰온 사람한테 보상을 주자 이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다 늦게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타협을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대원 목사나 노성환 목사가 저를 설득해서 목사님 시계가 빠른 겁니다. 해서 제가 5분, 10분이 생겼는데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전 그게 우리 자녀들 기르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를 제가 자라온 길이 최선의 길이고 정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같이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고맙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재밌게 사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누구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친 12장, 13장, 14장에 그게 은사장이거든요. 가운데 딱 사랑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12장도 은사, 14장도 은사인데 13장에 사랑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면 은사는 잘난 척하라고 주는 것 아니다. 너 특별하다고 주는 것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를 유익해 하라고 준 거다.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은 뭐냐? 자기를 위한 거 아니다. 사랑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거다. 모든 은사는 상대를 위한 거다. 누가 최고의 수혜자이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수혜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더 가지고 여러분이 더 훌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옆에 계십시오. 그럼 누구 덕을 보십시오. 누구 덕을. 그리고 여러분은 웃고 박수치고 사십시오. 제가 권하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순전히 권면입니다. 공식적이고 그런 정답은 아닙니다. 저같이 사시면 참 고단하십니다. 신경질적이고 성급하고 비판적이고 자책이 심하고 잠 못 자고 인상 쓰고 아프고 어느 구석도 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사실 놀랍습니다. 그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마다 참 놀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간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매일 웃으면서 넉넉하게 살자. 내년도 주일학교 표를 이렇게 걸고 싶습니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질문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우리 대통령 후보 토론회들 여러분들 이제 다 보신 적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아직 한 분 나오셔서 느낀 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목사님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또 어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잖아요.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반론 시간도 드리고 재차 질문 시간도 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는 이 순서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 바로 앞에 또 계신데 우리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밝고 재미있게 듣고 계셨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개 잠시 좀 같이 해주시고요.
예, 홍석용 집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집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참가하기 전부터 목사님 그 대화의 시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제가 나가서 질문을 하고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은지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서는 내지도 못했고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 계속 앉아서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뭐 궁금한 것도 뭐 한두 가지 있고 그동안 은혜 받았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부에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창희 목사님이 계셨던 중형교회에 열심히 청년부를 봉사했던 그 당시의 집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이고 거진 50이 다 됐습니다만 그 당시 30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그 공동의회에서 그 김성관 목사님을 추대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실망을 크게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놓으신 것 같습니다만 다른 저희 이끌어주셨던 집사님께서 남포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을 모르고 찾아왔었습니다. 모르고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독설적이었고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후련함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그래도 좀 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는데 2003년도 2월이었던가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울어야만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게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한 2년, 3년 계속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서 살았는데 그때 목사님의 테이프와 말씀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요예배를 나갔습니다. 집이 이게 화정이었기 때문에 수요예배에 찾아가는 길도 상당히 멀었고 힘들었지만 그 방법 말고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시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성화의 신비 제7번째 그 설교 내용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게 그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만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어떻게 남포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게 됐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독설을 하고 막 그렇게 비판적이시던 분이 최근에는 너무 부드러워지시고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하는 그 과정도 너무 궁금합니다. 나머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그 계기는 이겁니다. 이제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는 게 이제 1950년대니까 50년대면 6.25 막 끝나고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때의 설교들은 전부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그 깊이가 깊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지만 그리고 목숨을 걸 만큼 그 굉장한 것이었지만 내용에서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들은 이제 설교를 종합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듯이 신앙생활을 하자와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자.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설교였고 거의 그게 되풀이 됐는데 제 마음에 딱 걸린 질문이 아브라함같이 되는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같이 되라고만 자꾸 와서 그러니까 저도 나중엔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을까? 이렇게 된 거죠. 많죠. 요셉도 거기 나오는 대로 요셉은 어떻게 요셉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푼 이 열쇠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요셉은 좋아해도,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본인이 한 결과가 아닌 게 너무나 그 생애에 분명하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면서, 1982년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열심을 했죠. 그걸로 단번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풀었을 때보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더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8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유치하지 않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치하게 써먹지 마라. 더 깊은 게 있다라는 충돌이고 이제 기독교를 편든답시고 한 아우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보통 소개하는 걸로 너무 스스로 창피한 거예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아우성을 많이 치다가 이거 몇 년 새에 바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 내가 만든, 내가 원인이 된 결과가 아니듯이 기복신앙이나 유치하고 원색적인 신앙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큰다 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현교에서 크신 거 아닙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낳아주시고 길러줬는데 대학 갈 때 부모가 나 미대 가고 싶은데 끝까지 의대 가라 그래서 내 인생은 망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전 거 다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부 비교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싸우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편끼리.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지금 순복음교회 수련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 내고 온 거지만 우리가 이걸 지어서 갖고서 이걸 하려면 못했을 텐데 이렇게 다 지어주시고 이렇게 빌려줘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순복음교회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한국 교계에 나누어지고 있죠. 뭐 비판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랑 이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젠 다 살려야 된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이 한 부분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우리가 볼 때 왜 그랬을까 싶은 사람들의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격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알게 됐죠. 철이 든 겁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합동신학교에 어쨌든 교수로 있는데 어느 해인가 몇 년 전에 졸업식에 오랜만에 참석을 했더니 식이 끝나고 졸업생들 모두하고 교수진 모두하고 단체 사진을 앞에서 찍는데 자꾸 나를 가운데로 미는 거예요. 나는 뭐 사실은 우리는 목회자고 시간 강사로 나가다가 전임 강사 되고 이제 뭐 막판에 이제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서 교수를 시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조교수, 교수 중에서는 제일 아래급에 해당하는 조교수가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음에 나는 목회자고 학교는 교수들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 자꾸 다른 사람을 밀고 다른 사람은 자꾸 나를 밀어서 밀지 말아야 돼. 목사님이 제일 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제일 늙었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뭐 무슨 이해가 되냐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른이면 내 위에 누가 있을 때는 내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른이 결정을 내려주고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난 던지면 되는데, 내가 어른이 되자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것과 상관없이 제가 제 나이에 느끼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발언권이 있느냐 누가 내 말을 듣느냐와 상관없이 어른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됐고, 고함을 질러서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축해서 위로해서 내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좋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옛날이 그립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평생 철들지 말래고 평생 그 애같이 있으라는 건데, 본인의 신앙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질내던 자리에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으로 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러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습니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방으로 오십시오.
네, 우리가 뭐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잘 연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도 느끼고 감동을 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가 연출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오늘 이 시간들이 이렇게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발제자로 이렇게 나오시고 한 번씩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누시는 분들께는 하여튼 뭐 언제든지 목사님 방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티켓을 저희가 준비했다가 드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뭐 저 한두 분 혹시 예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 누가 또 계십니까? 네, 어디서? 네. 아, 예, 예,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우리 개인적인 소개를 잠시 좀 해주시고요. 같이 오겠습니다.
저는 심우경 성도입니다. 떨려가지고.
이 마이크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좋아는 보이죠, 이 마이크가.
저는 여기 남포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저희 남편이 먼저 다니게 됐는데요. 한 2년 동안 이제 혼자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자 다니면서 제가 다니지 못하게 할까봐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막 집 청소를 하고 아침 밥을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밥 먹게 해주고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점심 때 되면은 저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냥 누워서 쉬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갔다 오면서 시장 봐가지고 오면서 밥을 해주겠다고 점심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갔다 오면은 막 세탁기 돌려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옛날에는 그러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계시길래 이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많이 변했나 이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나오게 됐어요. 2006년 1월 1일 날부터 나오게 됐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과 저는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복지 업무 이런 것도 많이 담당하게 됐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사는데 그게 이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지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한 적에 이제 했던 것 같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저를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앞에 앉아서 많이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아,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떨 때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가는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놀랍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칭찬이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너무 빼는 것도 잘못이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냥 제가 참고 그냥 칭찬을 받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확인을 너무 쉽고 너무 쉽게 울고 너무 쉽게 날뛰어서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는 걸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생활하셔서 알겠지만 어떤 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날이 있는데 막 다른 생각을 해서 제가 감동을 지우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동할까봐 막 겁을 내고요. 왜냐하면 우리 언젠가 그런 걸 살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700년대에 살았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며 목회자인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 시기에 중심에 서서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땐 자기가 분명히 신앙인이었다가 어떤 날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 확인은 뭐였냐면 신자의 감동이 뭐가 진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도 그게 저한테서가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 늘 있었던 일인데 감동은 생명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감정이지 감동이 내용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동이 내용이 되고 본질이 되어버리니까 감동을 만들기 위한 연출이 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여튼 그 문제는 저한테 알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시 아주 질색을 했는데 그래도 울게 하십니다. 이번은 준비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제가 여러 경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한 조건은 아픈 거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대단히 많이 아파졌는데 제 주치의가 작년 가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손쓸 수 있는 한국에서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노화 방지 클리닉에 미국 면허권자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저를 치료할 때 그 치료하는 그 말하자면 무슨 호르몬 요법 같은 것들이 중단하면 그동안 했던 것 때문에 유지되거나 호전됐던 거에서부터 원래 나빴던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한 그 나쁜 현상들을 겪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지난 1년, 아직 1년이 잘 안 됐습니다만 1년 가까이 그걸 겪었습니다. 매달 한 10년씩 늙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야 하나님이 저를 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안 하던 그 얘기입니다만 여기 이제 뭐 강대상하고 다르니까 할 얘기가 있는데 손녀를 본 게 아주 컸습니다. 손녀를 보고 나니까 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얘를 얻지 못하고 내가 건강한 것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아픈 걸 선택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손주가 이쁜 거 아시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것이 저한테 중요한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참 좋습니다. 근데 안 해보던 거라서 많이 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운 것만 남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그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울어버려 버리면 안 됩니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생애에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감동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내가 훌륭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싹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는 저한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걸로는 굉장히 불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사람이란 동시에 두 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오시고 저도 답할 수 있는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신 것으로 저는 뭐 더 이상의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니까 저는 뭐 정말 영광입니다. 그걸 정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지난 25년간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 전에는 맞냐 틀리냐는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자살 특공대 같이 폭탄 안고 뛰어들어가는 가미가제 특공대였지 뭐 다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쓰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를 확인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공통점과 만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보통 어떤 현실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만은 그것이 본질이 되는 분들이 더 다수입니다. 문제 해결, 평안, 이것이 본질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소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고 정리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아서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범죄했던들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러십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왜 침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습니까? 이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 고통과 그 갈등의 또는 남다른 고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납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 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우린 못합니다. 단 하나 안 선생님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선생님 혼자 온 길은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제 시대에는 최소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돼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의문 자체를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답을 주는 인물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때인데 세상에 기다려봐야 됩니다라는 게 답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답은 들으면 누구나 화를 내는데 우리가 이 기다려라라는 답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내가 그게 뭔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 속에는 내 확신이나 내가 고백한 것 정도 아니라 이 해결되지 않는 실존을 믿음 안에서 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걸 답을 얻지 못했는데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를 애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헌금했더니 어떻게 보상받더라, 철야했더니 어떻게 보상받더라 갖고는 다 항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인간은 해결되는 것 갖고는 답이 안 되는 종자라는 거죠. 생각보다 위대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다른 걸 다 줘도 이 세상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가려고 그랬죠. 화성으로 지구를 떠나서 지금 그 문제를 논하시는 겁니다. 진단을 잘하면 대책이 없어도 의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진찰만 잘해줘도 그것만으로도 이 의사한테는 내가 계속 와서 치료를 받겠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윗의 생애의 중요성이죠. 다윗이 늘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삶을 다 담아낸다는 것이 다 해결을 받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감수했다. 무슨 순교를 하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보다 다른 차원에서의 항복이 있었단 말이죠. 내 고통을 해결하는 정도, 현실을 보상받는 정도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더라. 그 큰 게 뭐냐에 대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늦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처음에 항복하고 세상에 지는 이유가 세상이 답을 가진 것 같아서거든요. 건강, 돈, 지식, 권력 이게 답으로 보이니까 가죠. 이제 살면서 아닌 게 드러납니다. 그냥 그건 인간은 훌륭하게도 못하고 진정한 답이 못 되죠. 그때 공허해지고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제시하는 그 거짓된 답보다도 기독교가 더 유치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죠. 그러면서도 도망은 못 가고 뭔가가 있거든요. 날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망은 못 가면서 계속 그러죠. 나 뛰어내릴 거예요. 나 뛰어내릴 거예요. 뛰어내리기 전에 붙잡으세요. 그러는 거죠. 계속 확인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순교하는 것으로 남아 남겨줬던 그것이 우리한테는 보다 폭넓고 깊게 삶의 모든 모습을 담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이거죠. 설명이 아니라 더 큰 게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돌아온다 이거죠. 우리는 일찍 돌아와서 일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수단으로 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시고 얼마든지 늦추십니다. 그 진정한 승리와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우린 죽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알기 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현실적인 게 내가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이렇게 저렇게 뭐 현실적으로 면해봤자 답이 안 나와서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까지 이 만난다는 개념은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게 만나는 분이 있고 그것 갖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것은 비교 불가능합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부름을 받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안 선생님 뭐 이미 40대 넘어서셨고 이 나이에 뭐 그러시겠지만 쓸모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선생님을 쓸모있게 부르실 마음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안 선생님하고 씨름을 해서 궁극적인 결과, 궁극적인 항복을 원하시는데 그 항복이 깊고 신비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같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잘하는 게 좋은지 그거보다 크게 갖는 답이죠.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누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나오든지 뭐 누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시급한 것, 굵고 크고 깊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만들자 하는 것이 내일 할 얘기로 슬쩍 연결이 결국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내일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그 오늘 첫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대 가지시고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진솔한 답변 또 목사님의 또 다른 면들을 또 오늘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고하신 목사님 또 우리 발제자 함께하신 여러분 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첫날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또 한 번 기도할 거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어떠한 상처나 피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제 개인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는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광되고 풍성하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우리 참석한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생애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붙잡고 설득하고 설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넉넉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고 이해받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것, 그 생명과 진리로 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아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뜻깊은 시간 주신 것과 주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위대하고 또 깊고 놀랍게 확인되는 이번 기회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생애 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